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한 결과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불행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에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거듭나서 사단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저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능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더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자들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좀 더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할 때 여기서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서는 당신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글로 된 이 번역을 계속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을 너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외울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기도를 외우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마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인 성도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 멀리 있고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나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기도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간구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지 자기가 이미 세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이 말씀이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나타난 뜻이 있고 감추어진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작정 가운데는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셔서 그가 사탄으로서 이 땅에 계속 역사하도록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능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예정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설명하고 그것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불의가 횡행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신실한 가정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은 뜻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봤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력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추어진 뜻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다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자신이 다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계명이라고 말하고 율례라고 말하고 법도라고 말하고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은 곧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어떤 규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명히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 어떤 막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다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내가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려면,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알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생각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다. 즉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도자가 없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심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배우고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은 담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곧 그 마음이 시들해져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헛된 공상과 상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염려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망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겨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적용하면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우리 신앙의 태도를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고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교훈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할 그런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지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와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복된 영혼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인 예배 태도입니다.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흥황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된 자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된 자이고 내 심령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고 친절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되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분이 좋고 형편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인격,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아주 다른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된 너희들의 삶에도 분명히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했습니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나와 상관없는 어떤 곳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 있지만 몇 가지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즉시로 참 어렵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어렵고 연약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한계, 육신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런 이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불순종할 핑계를 찾고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항상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교만으로 가득한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성향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 타락한 본성,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의 그 본성을 우리는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정당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들이 하는 핑계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런 핑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경험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말고 우리 자신의 그런 마음의 반응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자신의 그런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영을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이 육신적인 교만함들을 꺾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열정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앞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모범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보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도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범이 어디에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그들이 지체합니까? 꿈을 그립니까? 주저합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반응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신속하게 완전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느긋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마음을 분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위대한 모범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속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창조주가 죄악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시는 너무나 놀라운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도 같은 육신 가운데 있으므로 핑계할 수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뒤로 물러나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의 모범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신속하게 순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참으로 게으른 나태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즉시로 신속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